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줬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또 성난 자연을 제압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느 선생님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에 담긴 힘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스스로 선언하시기도 하여 서기관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또 일하면 안 된다고 모두들 알고 있는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낫게 하셔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예수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에 이르렀지요. 예수의 행동과 가르침은 이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멀리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되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00km도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굳이 예수를 지켜보겠다고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찾고 있던 것은 예수를 제거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결정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합세하여 예수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에게 죽음을 선고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이들은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서야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죠. 씻는 일은 종교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되기 위해서는 때마다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이 활보하고 있는 시장 같은 곳을 다녀오면 반드시 씻어야 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함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더러움으로부터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은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은 손과 발 또는 물건을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다고 장로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규례가 모세의 율법에 명하여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경우에 회막을 출입할 때나 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는 있었죠. 이 규례로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구별된 모습,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이방인들의 삶을 쫓다가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일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방인들과 뒤섞여 다시 또 더러운 상태로 스스로를 방치하고 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이러한 무신경함은 스스로를 더러움에 방치시켜버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펼치시며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하여도 이처럼 자신의 제자들조차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지 않는다면 대체 그에게 무슨 선한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하고 이 질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전혀 비난받지 않을 증빙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누구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 이 증빙을 보이기만 한다면 아무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 하나 더 들어있죠. 그것은 부정한 손을 그대로 두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문제를 던진 질문자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대하시면서 답하시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된 문제였고 둘째는 정결의 문제였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내어놓고 있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상스럽게도 예수님의 답은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 삼고 있죠. 그러니 만일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을 하시려면 제자들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정결함을 잘 유지해왔는데 지금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달리 제자들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기준이 틀렸다. 그 점을 논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대신에 이 질문을 던진 질문자들, 그들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도 질문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질문자들에 대한 이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너희는 위선자다, 사기꾼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너희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시며 이들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판단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위선자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들의 행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사람의 계명을 기준으로 삼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다 헛일이 되어버렸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들에 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이로부터 좀 더 나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그렇게도 몰두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이런 지적은 예수님께서 사리로 드신 고르반의 경우를 통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부모님께 드릴 것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을 더 이상 부모를 위해 떼어놓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 지금 장로들의 고르반과 같은 전통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벌어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삶을 정황마다 규정하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이 13절에서 보듯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낳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도록 정하신 원칙을 가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의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죠. 이런 점과 함께 예수님의 답변은 좀 더 표면적인 차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드러나는 것은 질문자들의 위선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정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결을 명목으로 예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 신앙의 문제로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찬송 속에서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 점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보아도 이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는 일은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자들의 의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 만남은 끝나버립니다. 이제 질문자들은 이유를 더 예수를 죽일 이유를 더 분명히 갖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일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용건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직 용건이 다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을 부르셔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 정결의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다루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5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읽어보면 이 질문은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결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4절에 아직 가르치시기 전에 이 일의 중요성을 먼저 당부해놓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할 설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너희 모두가 듣고 깨달아야만 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정결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더럽혀짐과 깨끗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밖에 있는 것들은 사람 마음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는 점이 여기 지적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일은 인간 바깥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정결을 유지할 수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더럽혀지는 것은 외부로부터 무언가 들어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 곧 인간의 안쪽에서부터 무언가 뿜어져 나온다는 데에 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듯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인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해치는 것은 바로 이것, 인간 안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과 발 또는 그릇과 물건을 씻는 것 정도로는 인간을 정결하게 할 수 없지요. 장로들의 전통에 구애받지 않으셨던 것은 이런 노력으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인간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그런 장치들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게 된다 하는 점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결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인간 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에피소드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다니시며 여러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그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가르치는 일, 곧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선포와 그 가르침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 곧 돌이키는 일이 돌이키는 일,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을 내내 다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이와는 방향이 달라 보이는 의외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자꾸 솟구쳐 올라오지요. 이런 존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며 예수님 스스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회개를 하여야 하는데 회개를 요구하는 그분의 외침은 그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요구가 응하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사역의 종착지로 삼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돌아오려면 인간은 아예 새로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열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일찍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지만 자기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이라고 요약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가 얘기한 성령 세례란 어떤 달란트나 은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솟아나오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벌이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려면 인간 내부에 변화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 곧 죄라는 문제를 밝히셔서 그분의 일이 그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시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악한 생각이 솟아나오는 갈릴리 사람들 마음속의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활동 무대를 갈릴리 바깥으로 옮기셔야 할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기로 합시다.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속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도 노력해 이루려고 했던 정결함이 실현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서 일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5절의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인 당신은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우린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씻는다고 하여 우리 외부의 몇 가지 행실에 주목한다고 하여 깨끗하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답해야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질문하며 살 때가 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둘러보며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찌 교인이라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저렇게 살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떡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는 늘 살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향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던 질문자들에게 말씀하셨듯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라는 답을 듣게 되진 않을까요? 아니 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왜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신앙의 문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종종 교우들을 향해 비판 또는 질문을 하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전까지 없었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새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레위기에서도 주어진 바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여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관심이 이웃의 더러운 손만을 바라보는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무시해버렸음을 앞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일은 각가지 경우마다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조화하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들은 더 주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면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행실을 보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실상 상대의 더러움, 상대의 정결함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 때문만이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여 하는, 이웃을 걱정하여 하는 물음이 아니라 이웃을 탓하고 그의 더러움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을 위배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의 수준에 반복을 하고 있을 따름이겠죠. 하나님을 들먹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일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초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도 꼭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웃의 정체를 판단하려는 마음에서 신앙의 여러 관습을 들먹이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정체를 판단하려는 것은 모두 우리의 위선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들의 위선뿐만 아니라 이들은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정결의 문제도 이 문제를 통해 다루셨습니다. 이웃의 정결, 또 우리 자신의 정결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더 얹어놓고 더 쌓아놓는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흡족할 만한 무엇을 우리가 갖추어놓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토록 주께 구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울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일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 내면을,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노력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갖가지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은 오히려 자신을 이웃과 차별화시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교만이라는 악한 결실만을 맺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조차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외면적인 해법만으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눈을 벗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소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 우리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를 깨끗케 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로 바꾸어 갈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몇 가지 행실을 제어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의도에 머물지 않고 정말 그렇게 변화된 가능성이 열린 사람들답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뿐 아니라 신앙적인 이름으로 우리의 위선을 가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어 자꾸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결국은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결실만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